제2계명? 예, 길죠?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십계명 하는 동안 십계명 좀 외우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 가지 법칙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열 가지 이 법칙을 주셨어요. 이 법칙을 좀잘 알고 내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법칙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생애 열 가지 법칙.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더 보세요. 행복한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십계명을 우리는 깰 수가 없고 깨지는 건 누구다? 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법칙에 따라서 내 삶을 올려놓고 사셔야 돼. 여지껏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 보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려다가 내가 깨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해,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내 최고의 가치, 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 둘째 계명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 머리에. 첫 번째 계명은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예배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결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나는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예요. 내 예배 첫째 대상이 돈이야.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벌지? 이거죠. 근데 만약 내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표정. 표정을 잘 줘야 제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요.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을 하든지 웃든지 뭐 이래야지. 멍하니 있으면 이해를 하시는지 내 말을.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how to worship,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줬어요? 믿는 자들에게 줬어요? 믿는 자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을 전부 다뭘할수 있어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의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만약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좀 보여주세요. 한번 좀 그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 여호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서 나온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면 내가 만든 신이죠.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어떠한 형상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왜 하나님을 그릴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발견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자기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에 말했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이 지식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식으로,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머리 좋아도 150, 200 안 돼요, IQ.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내 좁은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넣어? 하나님을 이해해? 요즘 말로 꿈 깨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죄악돼 있어요. 타락했어요. 망가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존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내 마음은 아주 깨끗하게 잘 알 수,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안 그래요? 내 생각이 어쩐지 잘 몰라. 이랬다 저랬다 해. 오락가락해. 나이가 들어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옳고 그름,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그때 잘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착각했어. 잘못 생각했어. 아이고 실수했어. 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옳대.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이게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았어. 그러면 감사해 하셔야 돼.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The Psychology of Atheism, 무신론의 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인간들은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관찰을 많이 했더니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고 간단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영향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타냄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대로 내가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예배할 생각 하지 마.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었지 어떤 형상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 생각하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그 형상을 그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이런 말을 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두 군데만 베델과 단에 단을 두 개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놔. 그리고 이 형상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그 신이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간단해요. 말씀.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찾고 예배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냐? 예배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의견도 많어. 그죠? 예배가 마음에 안 든대.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과 일치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예배한다면 잘못된 신을 증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을.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모습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예배하는 그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말씀을 경청하는 또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들의 믿는 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말하면서 예레미야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낙심했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것이 예배인데 참된 예배가 아닐 때 죽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예배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살리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씻어주시려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다시 용기를 주시려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렇게 예배를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영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형상도 상상해서 만들면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배는 worship, 가치를 두다 그런 뜻이에요. worth, 가치를 두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치로 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두 다 뭡니까?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질투라는 이 단어는 매우 강한 말이에요. 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한눈을 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서 불이 안 나오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못 견디시는 거예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최고로 받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봤으면 알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한눈 팔아도, 조금만 시간을 안 내줘도, 조금만 무관심해도, 조금만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못 견디는 게 그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셔서 사용하셔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경쟁 카운터파트가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워십한다는 것, 하나님께 가치를 둔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것, 최우선의 것으로 둔다고 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난 너무 속이 상하다. 나는 너무 괴롭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불같은 질투를 해보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잘못된 예배, 바뀌어진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예요? 잘못된 예배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의 짐을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우상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드릴 때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를,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가치를 두면요,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시편 106편 3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바람피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을 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간단해요. 진단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이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그 짐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의 그 죄를 3,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주시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세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지 않으세요. 각자 지은 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마크를 남겨놔요.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겪었던 동일한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길을 따라 걷기가 너무나 쉬워요. 반드시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가능성.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를 봐야 되고 우리 자식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로 갔고, 이삭의 거짓 때문에 야곱에게 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가계를 통해서, 가계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둔 그 영향이 3,4대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내 대해서, 내 삶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가치 속에서, 내 예배 속에서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요,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때에서 이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그 영향을 대물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셔야지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3,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만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우선순위의 그 삶을 살 때 그 영향이 또한 너의 자손들에게 미칠 것이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두 가지 우상 숭배를 해요. 첫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해요. 또한 둘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이십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아멘 하셔요. 지난날 예배 들어올 때까지는 과거야. 과거는 주님이 안 물으셔.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예배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의 첫 자리이십니까? 나의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 사용의 첫 자리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다 그것이 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유롭게 사시길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여러분 허망한 것, 덫에 걸리는 삶, 무거운 짐을 짓는 그런 우상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무거운 짐들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첫자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그런 가치와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참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까? 예배의 시작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에 착념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자리인가? 최우선의 자리인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헛된 우상들이 아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